마태복음 34번 메시지 왕에 대한 배척의 성립 세 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배척하는 세대에 대한 표적. 배척하는 세대가 표적을 보기 원함. 바리새인들은 주 예수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제를 소극적인 쪽에서 적극적인 쪽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38절은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의를 제기함으로 주 예수를 패배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체면을 세우기 위해 주제를 바꿔서 주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간교한 제안이었습니다. 표적은 어떤 영적 의미를 갖는 이적입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표적을 구합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주님께 자신에 관하여 더 전진된 어떤 것을 온 우주에 계시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왕의 죽음에 대한 표적 외에는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음. 39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바리새인들 중 하나였더라면 주님의 응답에 마음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당신은 우리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전에 당신은 우리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선한 선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의미를 가진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 너희는 하나의 표적을 볼 것이다. 너희는 정직하지도 않고 순수하지도 않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지만 너희를 위한 한 표적, 곧 요나의 표적이 있을 것이다. 주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의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40절에서 그분은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표적이었습니다. 땅 속은 땅 아래 곳 또는 음부라 불리웁니다. 주님은 죽은 후 그곳에 가셨습니다. 음부는 구약의 시올과 같은 곳으로서 고통의 구역과 안락의 구역인 두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로의 구역은 낙원, 즉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구원받은 강도와 함께 가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땅속, 땅 아래 곳, 음부, 낙원은 동의어들이고 주님이 죽으신 다음 부활하시기 전 밤낮 사흘을 머물렀던 한 장소를 가리킵니다. 41절에서 주님은 계속하셨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와 더불어 서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어니와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41절과 42절에서 더 큰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플레이온으로서 양에 있어서나 질에 있어서 더 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6절에 있는 더 크다는 단어, 즉 외적인 치수나 크기에 있어서 더 큼을 의미하는 메이존과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보낸 선지자로서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들로 향했던 큰 물고기 뱃속에 넣어졌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은 후 그곳에서 나와서 그 세대에게 회개를 위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로부터 이방인들로 향한 분이었으며 사흘 동안 땅속에 장사된 다음 부활하여 이 세대의 구원을 위한 표적이 되셨습니다. 4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표적을 인하여 회개했다. 그러나 너희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인자가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장사된 그런 표적을 볼 것이나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40절과 41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일반적인 말씀이 아닌 예언이었습니다. 주님은 땅속에 장사되기 전에 이러한 방법으로 예언하심으로 바리새인들에게 그분이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 예수께서 긍휼 안에서 이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나의 죽음과 장사에 대한 예언을 주겠다. 이것은 마치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 모두로 하여금 회개케 한 표적이었던 것처럼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지금 이것을 예언하는 것은 너희가 그것을 볼 때 회개케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완고했는가를 봅니다. 부활 안에서 더 큰 솔로몬이신 왕. 주님의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에서 갑자기 또 다른 표적, 곧 솔로몬의 표적이 언급되었습니다. 42절은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더불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어니와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왕이 된 다윗의 아들로서 솔로몬보다 더 큰 왕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지혜로운 말을 하여 이방 여왕이 그에게 온 왕이었습니다. 이것도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교회를 건축하고 계시며 지혜의 말씀을 하여 이방에 추구하는 사람들을 그분께로 돌이키게 하는 분입니다. 이 두 예표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서 혹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으로서 18절과 21절에서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로부터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솔로몬 왕은 선지자 요나보다 앞섭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볼 때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요나가 먼저 왔습니다. 이것도 마태복음의 기록이 역사의 순서가 아니라 교리를 따라 된 것임을 증명합니다. 교리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는 먼저 죽고 부활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그분은 교회를 건축하고 지혜의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 세대, 곧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실지의 표적입니다. 40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으로 주님은 그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관하여 완전히 예언하셨습니다. 요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에 대한 예표였으며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만일 바리새인들이 완고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러한 말씀들이 가볍게 말해진 것이 아님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은 매우 심각하고 중요하고 의미가 깊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 이러한 말씀들을 들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러한 말씀들을 심각하고 중하고 중요한 의미로 가득한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만일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분을 믿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심에 있어서 자비로우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분이 그들을 책망하고 계셨지만 그분은 그들을 책망하신 것보다 더 자비로우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과 솔로몬의 표적을 주심으로 그분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리라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이 시대와 그 세대의 유일한 표적이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20세기에 있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여전히 이 시대에게 유일한 표적들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참으로 의미가 있고 그분의 부활은 의미로 충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대표하는 바리새인들은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와 솔로몬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 또한 그때로부터 주님이 유대 백성들을 위해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죽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들에게 어떤 표적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완고한 유대인들에게 참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또한 그 세대에게 유일한 표적이었습니다. 배척하는 세대가 더 악화됨. 43절부터 45절은 배척하는 세대가 더 악화될 것임을 지적합니다. 43절은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영, 곧 귀신은 쉬기를 구하지만 물 없는 곳에서는 쉴 곳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이후 귀신들의 거처는 바다였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마른 곳에서는 쉴 곳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원래 점령했던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와 그곳에 거처를 정합니다. 43절과 45절은 계속하여 이에 말하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영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나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고 말합니다. 교리적으로 43절은 22절의 연속입니다. 그 사이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과 그리스도가 그들을 버리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배척하는 유대인들의 악한 세대를 귀신 들린 사람에 비유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배척하는 유대인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요나와 솔로몬의 두 표적은 이방인들이 회개할 것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의 경우는 배척하는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선한 것들을 덧붙임으로써 더러운 것을 소재하고 치장만 하려 하고 그들을 채우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빈 상태로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의 실지 상태입니다. 이 시대가 끝날 무렵 그들은 귀신들에 의해 7배로 더욱 사로잡힐 것이며 그들의 상태는 전보다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주님은 악한 세대를 귀신이 나간 귀신 들린 사람에게 비유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빈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귀신은 쫓겨났지만 그리스도가 들어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빈 집과 같았습니다. 주님은 이 세대가 마치 이런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집을 세 가지 단어, 곧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로 묘사하십니다. 이 말씀 또한 예언이었는데 성취된 예언도 있고 성취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소재되고 수리되고 비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온 나라는 깨끗게 되었고 매우 많은 것들이 쫓겨나갔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여러 가지 좋은 것들로 수리되었는데 그것은 곧 유대 백성들이 과학과 다른 분야에서 매우 뛰어남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이 구절들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오늘날 완고한 유대인 세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말해야 합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유대인들이 소재되고 깨끗하게 되고 수리되었지만 그들이 비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귀신은 그 사람이 비어 있는 것을 알았을 때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일곱 영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 모두 그 빈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매년 점점 더 마귀적으로 될 것임을 가리킵니다. 더욱더 귀신적인 것들이 거기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깨끗한 집과 같을 것이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받지 않을 것이며 그들 안으로 영접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빈 상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들은 그들의 목표가 그들 나라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느냐 않느냐는 유대인들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나라의 존립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하셨으므로 누구도 그 나라를 멸할 수 없습니다. 아람 나라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헛될 뿐인데 이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는 목표가 없으며 그 집은 비어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 부분의 말씀에 관하여 40년 전보다 더 분명해졌습니다. 물론 그때에 나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나 예루살렘의 탈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상해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뉴스를 읽었던 그날을 잊을 수 없으며 또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왔다는 것을 들은 1967년의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이스라엘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한 나라로서 존재할 것입니다. 나의 염려는 그들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들을 차지하시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들은 빈 상태로 남아있으며 그들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왕의 저버리심을 초래한 배척. 이후에 주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그분의 모친과 그분의 형제들이 밖에 서서 그분에게 말하고자 했으며 어떤 사람이 주님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 또한 주님에게 무언가를 계시할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이었습니다. 주님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되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왕이 그분의 육신적인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버렸음을 가리킵니다. 이 장에서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배척이 그 절정에 달했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가 그들을 완전히 버리는 것을 초래했습니다. 이 시점에 이르러 그들과 그리스도 사이에 균열이 시작되었고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습니다. 유대인들과 끊어진 후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후 그분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과의 관계는 더 이상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그를 돕는 형제이고 동정하는 자매이고 친근하게 사랑하는 어머니입니다. 46절부터 50절에서 우리는 큰 전환, 심지어 경륜적인 전환을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천연적인 출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출생에 근거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예수의 친척입니다. 바꿔 말해서 12장 끝에서 주님은 그분이 이스라엘 온 족속을 포기하셨음을 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 후 그분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영적인 것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친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의 친척일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혈통이나 천연적인 출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영 안에서의 영적 출생에 의한 그분의 지체들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지 그분의 형제들이요 자매들일 뿐 아니라 그분과 한 영이고 그분 안에서 한 몸이며 그분 안에서 한 새 사람입니다. 12장 끝에서 주 예수님은 온 우주에게 그분이 천연적인 혈통에 따른 이스라엘과 끝났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이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끊어짐은 마태복음 12장 끝에서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11장은 또한 이방인들이 접붙여졌다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마태복음 12장 끝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우리는 왕국의 비밀들을 볼 것입니다. 그 장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고 교회로서 접붙여진 이방인들을 볼 것입니다.